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복된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지니 어찌 있으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았느니라.
본래 임신을 지은 못한다고 알려지니라. 이미 여섯 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오늘 아침에 무슨 인사로 서로 함께 인사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메리는 기쁘다, 그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 예수님이죠. 그리고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뜻깊고 행복한 날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만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재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뚫고 들어가셔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닙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해가 더해가며 성도로서 살아가며 단지 이 날을 감사와 축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에 우리의 열심으로 보답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얼마나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받으신 선물들로부터 비롯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의 선물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어야 할진데 무엇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로 자라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주님처럼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 많은 분들이 이 복의 통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며 또 받은 복을 흘려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력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에 힘입어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해져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의 통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류 역사의 천사로부터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여자는 마리아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영광과 기쁨인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녀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것이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니라.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는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답을 돌려드리는 것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순종해야 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실로 엄청나게 큰 일이 그녀에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세인 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학자들은 15세에서 16세 정도로 봅니다. 15세에서 16세 정도 되는 티네이저, 소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임신을 해도 그 여인이 느껴야 할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아이가 생겼지만 여인이 느꼈어야 할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은 가셔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몫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일을 그녀는 홀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자기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기와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15세, 16세 되는 여자 아이가 이 큰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섰을 이때의 심경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본문에서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던 모습은 놀라운 유례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단계,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시편 23편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들었고요. 모세편에서도 들었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 다른 말로 시험. 히브리 말로 나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을 보일 때마다 큰 시련이 함께 다가옵니다. 왜죠? 하나님은 인생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진심과 헌신의 깊이를 하나님은 재어보십니다. 그 믿음의 진의를 달아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큰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매번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함으로 그녀는 온전히 하나님 그분에게 자신의 주권을 맡긴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처럼 매주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아멘이라고 마음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동의한 대로 순종하려고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된다고요? 동일하게 시련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지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마리아에게도 일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 즉 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길은 이처럼 은혜와 기쁨, 환희만 넘치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기쁨, 환희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복의 통로로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온전히 고정한 것이 그의 삶으로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홍수의 시간을 365일하고도 17일을 더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복의 통로로 살아간 마리아의 일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한 나머지 육신의 부모로 오셨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인생을 너무나도 환한 포장지에 싸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도의 나이에 여자가 남편 없이 임신을 했고 또 정혼자에게 파혼을 당했을 때 아마도 마리아는 매일 밤낮을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엔 이 일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과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라고 믿지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를 음란한 여자라고 일평생 놀렸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예수님께도 음란한 자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그 수식어가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마리아의 시련과 고통은 요셉과 결혼하고 주님을 낳음으로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일평생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마리아의 일생을 따라 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메시아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특권과 영광은 때로 고통의 옷을 입고 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크고 신령한 복일수록 고난의 잠과 함께 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유한함을 절감케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을 더불어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만 인생의 가치가 물질이나 지위나 성공에 있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며 그 가치가 이동된 자들만 세상의 복을 자신 인생의 목적 삼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건요, 여기저기 가시 또 상처가 있고 고독한 삶의 시간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걸어가는지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셉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떻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요셉의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으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상태나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게 온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났겠죠? 임신하면 여러분 뭐부터 하죠? 입덧을 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정혼도 하기 전에 그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 기쁘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부모님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핫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임신 소식은 이제 요셉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 그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상실감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음을 한 사람은 당사자를 다 돌로 치게 됩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율법 사회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 남자의 아이가 누구인지 찾아내어서 밝혀서 율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 이 사회의 풍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여자에게 임신을 하게 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요셉의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용히 끊어야 됩니까? 시끄럽게 끊어야 됩니까? 시끄럽게 끊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끄럽게 해서 저 여자의 임신이 자기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는 걸 정확하게 밝혀야 자기의 무고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과도 또 자신의 명예와도 달려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나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요셉은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크게 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죄악을 덮어주고 상대의 죄책이 있을지라도 그의 입장을 배려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요셉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받은 고통을 상대방에게 갚아주거나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의롭다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죄인들이 있기에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그 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자신이 져야 될 짐들을 지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실족시키기도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주님 앞에 간직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그녀를 보내어 주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마 요셉도 평생에 이날보다 놀란 날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의심했던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선으로 이어서 자신의 삶으로 연결해서 나아간 대가가 무엇입니까? 일평생 사람들의 말에 시달렸을 겁니다. 마리아는 결혼 전에 부정한 아이를 뵌 여인으로 지급받았을 것임에 분명하고요.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사는 요셉은 한심한 인간으로 지급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다들 감당하고 계십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하셨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참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말들이 있을지라도 저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의 통로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일평생에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시련과 연단과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당신께 시선을 맞추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성탄의 아침 함께 예배드리며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